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항상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헬일 것으로 생각을 하죠. 야곱이 그를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레아의 이야기 속에 더 많은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는 질투심 많은 두 자매의 자식 낳기 경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교회의 이야기를 미리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인물로 지금 야곱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라헬이라는 여자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레아가 그의 인생 속에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헬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로 가보세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지방에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살육을 당했어요. 그때 마태가 그 모습을 요 구절을 인용을 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태복음에 라헬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동시에 일한 선지자죠. 그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남유다를 향해 자기 조국 남유다를 향해 항복하라.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매국노라고 오해를 받고 동족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이방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면을 했으니 당연히 매국노라는 핍박을 받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그는 그런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울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기도 했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그 본래의 뜻은 정치적, 군사적 항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바벨론을 들어서 매를 대시는 거니까 얼른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꾸지람과 매를 순순히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불순종에서 돌이켜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는 하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인용된 예레미야 31장 15절은 그 전체의 내용을 담은 거예요. 징계와 회복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까지만 읽어봐도 그게 분명히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내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레아가 라마에서 애곡하며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돌아올 거야. 내 자식들이 돌아올 거야. 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남유대의 처지를 유대인의 전형적인 어머니로 여겨지는 라헬이 그녀의 무덤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은 아들을 딱 두 명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그죠? 그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북이스라엘의 중추가 된 지파가 어디 지파죠? 북이스라엘 열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중추가 된 지파는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라헬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어머니 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통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의 볼모로 잡힐 뻔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수를 썼었죠. 그러나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야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이 환영했어요. 오히려 그 이야기가 유다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미리 힌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의 바벨론 포로 사건 BC 586년에 유다가 남유다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가 미리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실을 생전에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었으니까 라마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중적 상징을 담아서 마치 라헬이 두 아들이 부모의 품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경험이라도 한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이야기를 유다의 바벨론 유수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묻힌 곳이거든요.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식들, 그 유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여 애곡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 보세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떻게?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회복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 잡혀가다가 라헬의 무덤이 있는 라마에서 풀려난단 말이에요. 어떤 그림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징계와 회복을 미리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 잡혀가다가 라헬이 통곡하며 애곡하고 있는 그 라마에서 풀려나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야, 회복될 거야 라는 말씀을 받는단 말입니다. 마태가 바로 이 상황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땅에 두 살짜리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살육을 당하는 처참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태가 뜬금없이 라헬이 라마에서 자식들로 인하여 애곡하는 그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를 인용해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그 사건,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죽은 사건과 유다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가진 고생을 다하다가 돌아오게 된 것처럼 헤롯 왕이 누구예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인 헤롯 왕에 의해서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살육을 당했는데 그렇게 죽어야 할 자들 중에 살아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죄로 인한 그 죽음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전부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살아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로 인해? 예수로 인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두 살 미만 아이들이 다 죽어버린 거고 거기에서 울지 말아라. 라헬아 울지 말아라. 다시 자식들이 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은 죄의 삭시죠. 그죠? 근데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엄마 젖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게 죄예요? 근데 그들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로 인한 죽음과 바벨론 유수는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살아나게 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해다가 쓴 거예요. 라헬이 두 아들이 잡혀가서 울고 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이스라엘,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 별이 동방박사들을 뜬금없이 헤롯의 왕궁으로 인도를 해버린 거예요. 별이 동방박사들을 글로 안 데리고 갔으면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안 죽어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별이 왜 동방박사들을 헤롯의 왕궁으로 끌고 갔냐고요. 하나님이 그 별에게 동방박사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게 시키신 것입니다. 왜? 교회에게 복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죽은 애들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자니까요. 걔네들이 무슨 죄예요? 이런 거 따지지 말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만 여러분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방박사들을 별이 헤롯의 궁으로 인도했고 이방사람 헤롯이 죄의 권세의 그 상징, 모델이 되어서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할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라헬이 등장하는 거예요. 라헬과 라헬의 두 아들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전부 죽었어야 돼요. 날 때부터 죽어도, 그러니까 나자마자 죽어도 할 말 없는 것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로만 위로를 받아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위로를 못 받아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죠. 왜요? 자식이 죽은 부모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이 살아 돌아와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성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메타포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식이 죽은 것을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그 문제 해결이 우리를 위로 못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다시 사업을 흥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텅 빈 공허가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오직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돈으로 여러분의 위로를 삼으시겠어요? 명예로 여러분의 위로를 삼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로 말미암아 슬피 우는 라헬에게 자식들을 살려보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떠나버리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가슴속에 심으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절대 여러분에게 성공과 번영을 허락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이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살려내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시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나 현상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된 자신의 존재와 신분 확인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헬이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작년보다 훨씬 더 이제 힘들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올 한 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예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볼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제가 뭐 안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라니까요. 이제 레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31절과 33절을 보면 레아에게 총이 없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레아가 총명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총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떤 자로 상징적으로 지금 레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에게 반해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종처럼 보냈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 야곱의 나이가 84이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노구를 이끌고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그래요.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84살 할아버지가. 그런데 막상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운 여자가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였어요. 이런 황당할 때가 있어요? 7년을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딴 여자가 옆에 누워있어요. 야곱은 뒤늦게 외삼촌에게 속은 것을 알고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고야 말아요. 저 같으면 거기서 그냥 포기해요. 84인데 또 7년을 일해갖고.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라헬은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이에요. 반면에 레아는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라헬에 비해서 내세울 곳이 별로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저 눈매가 선한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17절에 보면 알력이 부족했다 그러죠, 레아가. 그것은 눈이 나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매가 선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눈매가 부드러운, 눈매가 선한, 그 말은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라헬과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라든지 특별한 때에만 아주 가끔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0장에 가면 야곱과 라헬의 부부싸움 장면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아들은 지가 못 낳고 야곱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이거 부드러운 말로 했겠어요? 차라리 날 죽여. 이건데 이게 지금 부드러운 말로 했겠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라헬에게 노를 바라요.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걸 요즘 말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네가 애 못 낳는 게 내 책임이냐? 그 말이잖아요. 어? 둘이 이렇게 싸운 날, 그런 날 가끔 레아에게 한 번씩 찾아간 거예요. 다른 때에는 라헬이 항상 부부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보세요.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한 채라는 것은 임신 촉진제 같은 거예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여러분 분명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레아예요. 그럼에도 레아는 자기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려면 라헬의 허락을 받아야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임신 촉진제 같은 그런 합판체 같은 귀한 물건으로 거기에 합당한 보상까지 해야 됐어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성경이 왜 레아를 이처럼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그리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버림을 받은 여자, 즉 교회에게서 탄생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레아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와요. 그렇죠? 라헬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총이 없다.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싫어 버림받은 여인에게서 약속의 후손인 메시아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 역시 레아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 삶을 살다가 갔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레아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침내 약속의 후손인 교회를 탄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에게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여 그의 태를 여셨으니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후손을 탄생케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총이 없던 여인들이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지구한 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여자가 몇 명 나와요? 다섯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건 바세바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우리아에 더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빼자고요. 나머지 네 명을 보면 그 여자들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지 얼마나 총이 없는 여자인지 극명하게 드러나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조상들을 기록하면서 여자들 몇 명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다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형사 취수라는 전통이 있어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형의 자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 자기 씨를 주기가 싫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부부관계가 아닌 그러한 성행위를 오난이라고 하는 거야. 이 이름을 따서. 그렇게 되니까 유다가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고 싶었겠어요? 아들 둘을 잡아먹어버린 며느리 아닙니까? 근데 셋째 아들까지 주겠냔 말이에요. 막내 아들까지 맡겼다간 집안의 대가 끊길 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며느리 다말을 방치를 했어요. 아들을 안 줬단 말입니다. 그때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는 임신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아요.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콩가루 집안에 족보를 여기다 기록해 놨는지 아세요? 메시아는 인간들의 자격이나 열심이나 노력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음탕한 며느리 다말에 의한 유다의 봉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희생으로 언약의 라인이 이어지는 작은 십자가의 그림인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철저하게 버려지고 구겨진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녀에게서 약속의 후손의 조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레아의 또 다른 그림인 거예요. 다말의 그림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두 번째 여자는 라합이죠. 라합은 기생이에요. 당시의 기생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녀 라합이라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그러한 기구한 운명의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조국을 배반하고 소문으로만 들은 여호와를 택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리고는 여리고가 진멸될 때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창녀 라합이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죠.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나는 거예요. 역시 레아의 또 다른 그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세 번째 여인은 룻이에요. 룻도 역시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사람이죠. 그녀는 모압 사람으로 베들레헴에서 이민을 온 나오미의 며느리가 돼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어서 그 남편의 동생까지 죽었어요. 시아버지마저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역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이 하나님의 긍휼로 약속의 후손을 잉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그러죠. 그 말은 남편인 요셉이 마리아의 불륜을 확신했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끊어서 여자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기구한 운명이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자기에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내 형제라고 자기 면전에서 가슴에 칼을 꽂았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보소서 어머니이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의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약속의 후손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레아의 그림은 이렇게 다말과 룻과 라합을 거쳐 마리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약속의 후손인 예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천대받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이 교회를 항상 여자로 비유를 하죠. 신부라고 비유를 하죠.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이 모양이었는데 너희들이 예수와 연결이 되어 복받은 자가 된 거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서러운 삶을 살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족보의 한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복받은 자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레아는 바로 그 여인들의 원시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총을 받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의 총을 받아 약속의 후손을 잉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겪는 기구한 운명이나 불행한 처지나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 등이 그게 복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 네 여자는 지지도 복도 없는 여자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근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복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예수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값진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이 땅의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복받은 자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이 세상에 값진 것을 모두 소유한다고 해도 그건 저주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우리가 가진 소유나 인기나 명예 등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귀죽을 것도 없고 망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못 배웠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약하다고 해서 숨어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망했어, 이렇게 가난해. 나는 과거에 그런 죄를 졌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어. 바로 그 레아와 다말과 라합과 룻과 마리아처럼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니 나는 복받은 자야. 그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레아처럼 다말처럼 기생 라합처럼 이방인 루처럼 기구한 마리아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낳으셨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낳으셨다라는 말은 나로 인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므로, 나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므로 내가 예수를 낳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예수를 상징하는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총이 없던 레아가 약속의 후손의 라인인 유다를 낳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총을 받지 못한 레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열조의 무덤에 묻혀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아브라함의 무덤에 묻힌단 말입니다. 열조의 무덤에 묻힌 것은 사람의 사랑을 받던 라헬이 아니에요. 총이 없던 레아입니다. 그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한 무덤에 장사돼요. 그리고 야곱도 마지막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와 함께 부여조의 무덤에 묻혀요. 창세기 49장 29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렇죠?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인간적인 사랑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이 땅에서 그가 어떤 것을 누리고 갔느냐,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와 전혀 무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그 무덤에 들어가고 결국 야곱이, 약속의 후손 야곱이 그 레아와 합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성공신학, 번영의 신학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힘을 조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자기들이 합의해 놓은 가치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돈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시죠? 그죠? 사람들은 돈에 살고 돈에 죽습니다. 그 말이 지나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에 살고 돈에 죽는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약해져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마음껏 권세를 휘둘려요. 세상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권세 앞에서 사람들이 비굴해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의 권세를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의 명예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까? 세상이 자기들끼리 합의해 놓은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그 앞에서 쩔쩔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봐라, 얘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다. 명예는 어때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한 것이라고 순위를 매겨놓고 상위의 것들을 성취한 자들이 하위의 것들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홀대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즐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위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업체의 사장님이 최고의 순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사와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이 최고의 순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송국 PD가 최고의 순위를 차지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스포츠 스타가 최상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연예인이 최고의 순위에 오르기도 해요. 그렇게 세상이 그때그때 매기는 순위에 따라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쫓아가요. 어떤 게 훌륭한 직업이고 어떤 게 천한 직업입니까? 불과 100년 전에 아주 훌륭한 직업이었던 게 100년 후에 천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100년 전에 아주 천한 직업이었던 백정 같은 거, 상인 같은 거요. 100년 후에 그게 최고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정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 순위를 세상이 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권세에 우리가 동의하고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앞에서 권세를 부리려 할 때 여러분은 돈을 조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된 사람은요, 그 돈의 권세 앞에서 자살까지 생각해요. 왜 그러죠? 당장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망했다고 해서 자살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돈이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네가 힘으로 여기는 이것이 지금 많이 사라졌어, 많이 빠져나갔어, 근데도 네가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죽어. 돈의 권세가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한 때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겸허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다. 그래, 난 망했어.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돈의 권세가 성도에게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얘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 얘가 날 지금 조롱하네. 세상의 힘은 성도에게 조롱받도록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힘의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권세가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고 섰는데 그 사람은 그 권세를 조롱이나 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하면서 자기가 처한 일상에 성실하게 열심히 또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권세는 쥐구멍을 찾아 도망가는 거예요. 아, 쪽팔려. 다 넘어갈 줄 알았는데. 성도가 바로 그렇게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세를 조롱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 한 아이의 부모님은 10개가 넘는 코스닥 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부가 굉장히 우량 회사들이었습니다. 큰 그룹의 회장이죠.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생활비마저 쪼돌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한국 최고 상류층에서 지금은 슈퍼마켓에 갈 돈도 아껴서 써야 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은 드라이 클리닝도 집에서 약을 사다가 하신대요. 재벌그룹 회장님과 사모님이. 근데 그 부모님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망한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부끄러워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돈의 권세를 조롱이나 하듯이 현재의 당신들의 처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쪼개서 오히려 불쌍한 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조금씩 돕고 계세요. 자식들 용돈은 딱 끊어버렸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벌어서 써라. 근데 불쌍한 학생들, 장학금과 목회자들을 돕고 있다니까요. 그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려 했던 돈의 권세가 그분들의 신앙 앞에서 처참하게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다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세요? 망하셨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이웃을 섬기고 그 작은 것을 나누어 보세요. 세상 힘의 권세가 여러분의 앞에서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직업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일에 매진을 하며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명예의 권세가 그 사람 앞에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게 외출했어요. 나는 청소부야. 나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여러분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죠. 제가 가끔 소개하는 저희 동네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 뚜루를 담당하고 있는 백인 청년. 그 사람을 보면요. 하루가 즐거워. 나이도 꽤 들었는데 벌써 수년째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몸을 반쯤 창문 밖으로 내밀고 Have a nice day.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해. 오늘 하루 즐거운 삶을 살아. 가끔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참 돈 몇 푼 번다고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까? 그리고 오히려 남을 그렇게 격려해주고 남을 위로해주는 삶.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그런 삶이 나올까? 부러워요. 그게 세상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여러분이 조롱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의 복은 상황이나 처지나 소유에 근거하지 않아요. 성도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가 아닌가로만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졌는가 아닌가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레아의 시대에, 다말의 시대에, 라합의 시대에, 룻의 시대에, 마리아의 시대에 그들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이쁘고 훨씬 높은 벼슬에 있던 여자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들만을 쫓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교만 떨지도 마시고 없다고 주눅 들지도 마세요. 없다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갖고 교만 떠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여전히 세상의 힘이 나의 힘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진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불가능함과 죄의 추악함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다시는 그러한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하늘의 백성으로 회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택되어졌고 결정되어졌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이 훈련하고 성숙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신분은 결정되고 확정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 나는 레아였구나. 나는 다말이었구나. 나는 창녀 라합이었구나. 이거 깨닫고 근데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이 됐다고 하니 나는 복받은 자구나. 그거 확인하고 올라가는 게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그 죄의 추악함과 포악함 그리고 그 죄의 불가능함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결국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목격한 다음에 다시는 저런 상황에 내가 떨어지지 말아야지라고 배우고 회귀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야곱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로 지어져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건 어떠한 상황에 봉착해 있건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어 그 세상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권세의 허망함과 포악성을 경험하고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권세를 기각하고 육신을 부인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나와 이 세상은 부정되고 부인되어야 할 것들이지 신앙이나 영성이나 복의 유물을 재는 잣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얻어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그런 거 못 얻어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삶이 내놓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러한 현상과 상황, 처지로 기죽지 않을 수 있어요.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기당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생활이 힘들다고 푸념을 늘어놓지도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늘 재수가 없냐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그때 여러분이 세상을 조롱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마음껏 돈의 권세, 명예의 권세, 세상 힘의 권세를 조롱해버리세요. 괜찮아! 조롱해버리세요. 그러한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비록 내가 세상에게는 총이 없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그 복된 소식에 감격하시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복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게 당하지 마시고 세상의 권세를 조롱하시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